안녕하십니까. 책 읽기 20분입니다. 사울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을 읽고 있습니다. Rules for Radicals.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서 오늘 챕터 3, 단어들에 대하여를 읽어보려고 하는데,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세계 정세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유고슬라비아가 어떻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수단과 목적을 두 번에 나눠서 읽었는데, 수단과 목적 읽으면서 그 규칙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연하게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라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흔히 하는 말로 유연한 것을 좋아하는데, 좋아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유연한 것에 편을 드는 편인 쪽인데요. 그 사울 알린스키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얻게 된 가장 좋은 효과랄까요? 또는 긍정적인 성과랄까요? 이런 것은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 그리고 단기간에 뭔가를 성취하려고 지나치게 막 애타지 않는다는 것. 사실 그런 것들입니다. 읽으면서 저는 제가 무슨 사회운동을 조직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누군가를 그런 일을 하도록 교육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민단체에 상근하면서 뭔가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좀 형이상학적으로 읽는 거죠. 읽으면서 그래, 인생 길게 인생 살아봐야 몇 년이나 된다고 이걸 이런 것들을 형이상학적으로 읽는 게 됩니다. 제가 읽는 태도가 못마땅할 수도 있는데, 그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자신이 하고 있는 영역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영역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추려내서 읽는 것, 이게 좀 적절한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셋째 챕터에 있는 단어들에 대하여, 네, 힘 또는 권력, 그리고 자기 이익, 그리고 타협, 자존심, 갈등과 대립,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있죠. 인지 언어학 이런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사람의 얘기를,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같은 단어라도 좀 받아들이기 쉽게 해야만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스며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오늘날의 얘기고, 이 사울 알린스키가 이 책을 쓰던 때만 해도 그런 논의가 아직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았고, 적절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챕터 3은, 단어들에 대해 이 부분은 좀 지나치게 노골적이지 않은가, 노골적이라고 하는 것, 지나치게 볼드, 대담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제 이 챕터 3의 전체적인 논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힘이나 타협이나 자존심이나 자기이익이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나치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에, 또는 그것들에 묻어 있는, 네, 그것들에 묻어 있는 부정적인 함의에 지나치게 민감해진 나머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을 회피하면서 우회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울 알린스키는 예리한 또는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학 또는 정치, politics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본래 통치에 관한 학문과 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네, 아주 그냥 이게 디스크립트한 거죠. 서술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의 통치에 관한 학문과 기술. 그런데 우리는 가령 정치인 팬카페에 선의가 왜곡되어서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정치적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이고 또는 협잡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죠. 정치, 저 사람 참 정치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사바사바 하기 좋아하고 뒤에서 계략을 쓰고 뒤통수 치고 못된 궁리를 하고 뭐 이런 의미로 정치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정치적이라고 하는 말은 신중하다, 프루덴셜, 네, 사려 깊은 또는 이 복잡한 현실에서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잘 헤아려 볼 줄 아는 또는 난관을 극복할 책략이 있는 현명한 그런 뜻으로 사용되죠. 정치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야 난관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협잡술이 뛰어나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어 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죠. 정치적이라는 말을 저는 제가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많이 읽진 않는데 하여튼 그런 책들을 어쩌다가 한 번씩 읽다 보면 아, 이 정치적이라는 말처럼 굉장히 전혀 다른 또는 아주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갈려서 이게 사용되는 경우라는 게 참 드뭅니다. 정치적이라는 말처럼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이 저자는 그래서 정치 언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런 단어들이 지금 일반적으로는 오염되어 있고 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사용하자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정치라는 말이죠. 정치적. 예, 좋은 의미인데요. 정치적이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정치인 팬카페가 있는데 우리 팬카페의 선의가 정치적으로 잘못 사용될까 봐 두렵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냥 정치적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럴 때는 우리 팬카페가 협잡꾼들에게 잘못 사용될까 봐 두렵다. 이렇게 딱 말을 해버리면 우리의 선의가 정치적으로 왜곡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선의가 정치를 통해 또는 공공의 영역에서 부정이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잘못 이용될까 두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워낙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또는 단번에 그것에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바꿔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상적으로 그런 단어들을 좀 그 정치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하여 저 혼자 감히 이렇게 그렇게 써보자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먼저 권력이라는 단어를 검토를 합니다. 권력. 아, 권력, 이거 정말 저놈 진짜 권력 좋아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화된 동의어들이 많죠. 권력을 하지 않고 뭐 시민 권력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민의 결집된 뭐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자는 현실을 우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단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에 걸맞도록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지 레이코프나 이런 사람들의 책에서는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은 그런 식으로 뭔가 사태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이 증명되어 있으니까 이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겠습니다.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죠. 원론적인 얘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원론적인 얘기죠. 이를테면 저한테 누군가가 어쩌다가 뭐 가령 그런 일이 있다고요. 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 뭐 그냥 인생 뭐 있습니까? 공부 뭐 공부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사세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쪽인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듣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이 나를 경멸하는구나. 네가 공부한다고 뭐 해봤자 뭐가 된다고 뭐 네가 공부하겠다고 나대는 거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냥 본래적인 아니 그게 본래적인 의미인데 그게 또 비꼬는 걸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공부함 해서 뭐가 남느냐? 이 사실 진심인데 예 권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현실을 우회하지 말고 곧바로 쓰라. 새로운 다른 단어를 궁지에서 써봐야 그 다른 단어가 오히려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되어서 직설적으로 그냥 권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좋다. 힘. 저자도 그 점을 알고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97페이지에 보면 행동할 수 있는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진 힘이라는 단어는 못된 것, 불건전한 것, 고모술술을 부리는 것을 연상시키는 뉘앙스를 지닌 사악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우리의 사고 속에서 힘은 부패 및 부도덕과 거의 동의어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부패 및, 아, 뭐 권력,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아, 권력.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애틋경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독재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독재는 반드시. 독재 권력이 부패하는 것이고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제를 잘하면 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권력이 없음을 바꿔내거나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자가 생각하는 권력은 뭐냐? 아니, 권력이 본래 힘은 뭐냐? 권력은 삶의 진정한 본질이며 동력원이다. 그것은 몸에서 피를 순환시키고 생명을 유지하는 심장의 힘이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위로 솟아올라 단합된 힘을 제공하는 적극적 시민 참여의 힘이다. 힘은 세상을 바꾸거나 혹은 변화에 저항하거나 간에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본질적인 생명력이다. 힘 또는 조직화된 힘은 사람을 죽이는 폭약이거나 생명을 구하는 약이라고 할수 있다. 총의 힘은 노예제도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자유를 획득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저자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한 권력, 악한 권력 이둘 다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그 권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권력이 잘 작동하느냐, 좋게 작동하느냐, 좋지 않게 작동하느냐, 그거를 알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이나 또는 파스칼 또는 이그나치우스, 네, 로욜라 이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는 단어가 자기이익인데 자기이익이라는 건 인간 누구나 다 자기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움직여가지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이익이라고 하는 것하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자기익과 도덕 원리 사이에서의 갈등, 네, 이런 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어 자기익에 대해서는 저자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막 엄청 잘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유념해서 보고 싶은 것은 타협이라는 단어입니다. 아, 타협. 첫머리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타협은 허약함, 유부단함, 고매한 목적에 대한 배신, 도덕 원칙의 포기와 같은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 이 단어는 보통 윤리적으로 불미스럽고 추잡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예, 타협한다. 그러면 굴종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나 저자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조직가에게 타협은 핵심적이고 아름다운 단어이다.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셋째 챕터의 단어들에 대해 여기서 제가 가장 딱 타협은 언제나 실질적인 활동 속에 존재한다. 이 타협이란 단어에 대한 규정이 썩 저에게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숨고르기 보통 승리를 의미하며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다. 100%를 요구하고 그 뒤에 30% 선에서 타협을 하라. 당신은 30%를 번 것이다. 예, 타협의 긍정적인 의미를 이렇게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자존심. 네, 자존심 또는 강한 자, 뭐 이렇게 에고인데요, 에고.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좋죠. 자기 존중하는 거, 자기 존중하는 거 굉장히 존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만심을 갖지 않기만 한다면 괜찮다고 하는 거죠. 109페이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만심에 시달리고 있는 조직가 지망자는 인위적으로 꾸민 겸손을 해봐야 자만심을 숨길 수 없다. 숨기는 놈도 있어요. 소시오패스도 있는데 소시오패스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자기가 소시오패스라고 말하는 순간 알지 그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직가의 자존심은 창조하려는 욕구로 움직인다. 조직가는 창조하려는 욕구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직가는 창조하려는 욕구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를 잘 존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까 타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말한 것처럼 그와 유사하게 갈등과 대립에 대해서 저자는 다르게 또 규정을 해둡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갈등이라는 것은 갈등이라는 단어들은 나쁜 단어죠. 아이 갈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벌써 다 갈등 짜증나지 않습니까? 싸움질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나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나 논쟁이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버렸는데 이거는 지금 오늘날의 광고업자들 저자가 여러 차례 인용하는 것은 뉴욕 매디슨 스퀘어의 광고업자들에게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가가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갈등을 타협하는 거죠. 갈등 상계에서 그렇다면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의 본질적인 핵심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니까 갈등이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 거고 어쩌겠습니까? 갈등에 대해서 타협을 해야죠. 네, 챕터 3이 여러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챕터 3 분량이 적습니다. 94페이지부터 111페이지니까 10페이지 정도, 20페이지 정도. 내용은 좋습니다. 서두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학 또는 정치적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만이라도 긍정적인,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되살려서 쓰려고 노력을 한다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넷째 챕터가 조직가의 교육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서 필요한 자질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조직가의 교육과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것을 묶어서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설명은 무슨 그냥 혼자 읽기 힘든 건 아니고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20분 좀 못 되는 시간 동안에 일주일에 20분 정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걸 바꿀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타협하는 거죠. 이럴 때는 타협한다는 게 안 좋은 의미로 쓰는데 어쨌든 이걸 읽어라 뭐 어쩌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읽어주고 해서 제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100%일지는 몰라도 30% 정도만 얻어진다 해도 이것은 어떤 성취가 있고 그런 성취 위에서 나아갈 수 있다. 여기에 그 아까 타협 거기서 그 있었죠. 당신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면 100%를 요구하고 그 뒤에 30% 선에서 타협을 하라. 당신은 30%를 번 것이다. 아무도 뭐 제가 제일 기집분 하는데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 해서 괴로워할 건 없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게 제로죠. 0이죠. 0에서 출발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걸 읽고 막저막이 노트 정리도 하고 막 그걸 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 100을 요구한다면 10분 중에 3분이 듣기만 해도 예. 그거는 제가 본래 이책 읽기 20분을 시작했던 목적을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 편하죠? 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